오늘은 룻기를 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새벽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402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누구를 만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생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제가 뭐 만남에 대해서 내일은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목을 제가 이제 이렇게 주제 제목을 잘 안 잡습니다. 저는 그냥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이렇게 삼는데 오늘 룻기를 보면서는 보석 처럼 빛나는 신앙으로 이렇게 좀 타이틀을 정해봤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 그래서 오늘 관계에 대한 주제로 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하려면요. 사사시대가 사실은 암흑기였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막 사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일들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가 정한 계획대로 일들을 진행해 나갔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제가 암흑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을 준행하는 시대가 아니었던 암흑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어둡고 참 칙칙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춰보기에 민망할 그런 시대에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들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룻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 오늘 룻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이 오늘 딱 1절에 소개가 됐죠.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부터 오늘 쪽 이제 전반부 말씀을 다 보고요. 오늘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아멘. 오늘 시작은 시대를 알려주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사사시대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지만 이 영적인 암흑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지방에 이 엘리멜렉이 살던 지방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엘리멜렉 가정이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나요? 처자식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모압 지방으로, 모압 지방은 어딘지 다 아시죠? 신명기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었던 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 걸려가려면 뭐 건너가야겠죠? 강하나고 요단강 건너가서 내려갑니다. 뭐 거리로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 보니까 80마일 조금 넘더라고요. 거기를 이제 내려가서 산 겁니다. 거기 가서 정착해서 사는데 이게 벌써 본문을 딱 보면 무언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엘리멜렉 그런 벌써 이름이 벌써 특이하잖아요. 이름이 벌써 탁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엘 그러면 다 아시잖아요. 엘리 그러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멜레크 그러면 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그 부모님이 이어 지어줄 때그 이름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그 유다 땅 베들레헴 거기에서 거하라고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 주셨는데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의 왕 되신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이방 땅으로 지금 가는 거 보세요. 벌써 분위기가 아하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기겠구나. 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그 결과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3절,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벌써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과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봤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모압 지방에서 잘 살았더라, 정착해서 거기서 부유함을 누렸더라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은 결국 모압 지방에서 죽고 10년을 더 살았지만 거기에서 함께 내려갔던 모압에 내려갔던 두 아들도 결혼을 했지만 어떻게 됐나요? 예,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나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만 남았다고요? 이제 미망인 세 분만 남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나오미와 며느리 둘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제 지금 한 인생, 한 가정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최고 정점에 이른 절망의 상황으로 한 가정이 무너진 걸 이제 보신 겁니다. 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게 한 가정이 이제 끊어진 거예요. 대가 끊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룻기를 강의하면서 첫 시간에는 이제 첫째, 둘째 시간에는 이제 내용을 보면서 그냥 본문 그대로의 은혜를 나눈 겁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신학적인 가치를 찾으시겠어요? 뭐 여기서 어떤 주제를 발견하시겠어요? 큰 주제는 이제 맨 뒤에 나가면 그냥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인물들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과 끝부분만 딱 봐도 아, 한 가정이 지금 뭐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대가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맨 마지막 4절에는 4장의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다시 이어지는 족보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성경을 쭉 보시면 그냥 룻기 자체는 은혜예요. 그냥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든 아 이렇게 봐도 괜찮나? 아 이렇게 한 사람이 말한 거에 은혜를 받아도 되나? 이런 장면에 내가 막 이렇게 감동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룻기는 그렇게 보셔도 괜찮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볼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에 그럼 이제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 기대해 볼수 있잖아요.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극적인 반전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어디로 떨어질 수 있겠나? 내가 더 괴로운 일을 만날 게 뭐가 있겠나 싶을 만큼 괴로운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고 그 인생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 7절, 8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아멘. 고통만 있고 죽음만 있었던 모압 땅에서 이제 짐을 싼 거죠. 그 짐을 싸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밟혀요? 누가 걸려요? 누가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두 며느리의 인생이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괴로움인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나오미가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룻기를 설교하면서는 모든 인물들을 제가 아름답게 포장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보석 같은 빛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나무랄 게 없어요.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이만큼 신앙생활했다는 거 보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고백하는 그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러면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며느리들이 얘기하는데요. 나오미가 이게 진심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러고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권고합니다. 기록된 말씀 보면 어때요? 나오미가 고백하는 거 이게 이빨은 소리 같나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위로하는 그런 말 같지 않으시다라는 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정말 이 괴로움을 가지고 10년 동안 며느리들과 살면서 며느리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쭉 읽어보시니까 결국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두 자부에게 무슨 말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들 가서 고향 돌아가서 뭐 하라고요? 가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재혼해서 행복하게 너희들 너 살 길 찾아 가라. 너희 행복하게 살 길 찾아서 가라. 너희들 보니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안타깝고 괴롭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한국적인 정서로는 잘 이해하기가 힘들죠. 제가 이제 요거 이제 어떤 교수님이 설교하시는 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본문을 며느리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시더라고요. 한국 정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감동 감화하사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담으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한국 분들은 우리가 하도 거짓말에 많이 속아봐가지고 한국인의 3대 거짓말 잘 아시죠? 한국인의 3대 거짓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르신이 아이고 얼른 죽어야 돼 얼른 죽어야 돼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장사하시는 분이 아이고 이건 믿지고 파는 겁니다. 믿지고 파는 겁니다. 절대 믿지지 않습니다. 장사하는데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맞이하고 나가지고 꼭 하는 말 있죠. 엄마처럼 생각해라. 내가 너를 딸처럼 여기마. 그게 한국 사람들 정서 안에 들어있는 3대 거짓말이라고요. 근데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 둘 앉혀놓고 내 딸아 이러니까 벌써 읽으면서 거짓말. 아, 이런 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때문에 성경을 깊이 있게 보는데 조금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조금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선입견을 조금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때는 조금 뒤안길에 이렇게 묻어 놓으시고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내용 안에서 주시는 이제 메시지를 발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하면서 너무 고부간의 갈등을 이렇게 막 다스리시려고 막 윽박 지르시면 안 되죠. 하나님 복이 어디서 오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지 아십니까?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잘못이고 시어머니 며느리 아껴주고 사랑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단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단계. 그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단계에 있어서 중요했던 게 뭐냐, 오늘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자부와의 관계를 오늘 말씀 안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본문의 주제를 보석처럼 빛나는 신앙 관계라는 설정을 해놓았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렇게 내 딸아 이러면서 너희들 가서 재혼하고 고향 가서 어머니 품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아라. 그 객지에 가서 한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또 고생하면 어쩌니 이렇게 말했으면 며느리들 마음에 우리 정서가 또 발동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발동하면 며느리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호! 이러고 집에 가야지 이러지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에 휙 가는 그런 상상이 벌써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한 사람은 갑니다. 오르발은 집에 갔습니다. 뭐 그분을 제가 탓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르발을 여러분 탓하고 싶으세요? 제가 며느리라도요, 시어머니가 야 너들 친정 돌아가서 친정 가서 재혼해서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러면 저 같아도 오르발처럼 갈 것 같아요. 룻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해야 될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고백하는 게 그냥 되겠습니까? 일단 보고요.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룻이 어머니를 붙잡는 장면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17절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런 데는 아멘하고 싶으시죠? 참 이렇게 귀한 며느리, 귀한 신앙의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이거 이빨은 소리 같나요? 아이 룻이 어머니가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해주니까 고마워서 아유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이러면서 내가 어머니 어디를 가시든 어디서 유수 가시든지 어머니 거하는 곳에 나도 따라가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거할 겁니다. 함께 살 거예요 어머니. 이러고 따라 나서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이 고백이 나오려면 첫째 룻에게도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어머니와의 뭐 무슨 관계가 깊어야 돼요. 어머니와의 긴밀한 사랑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관계가 된 이유는 신앙인들에게 아주 성숙하고 완숙미를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우리는 대부분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성경 열심히 읽고 막 말씀 지켜내려고 막 바둥바둥거리고 기도 오래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여튼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고 바르게 생활하는 걸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게 그런 걸로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와의 긴밀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다, 완숙하다 이런 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신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건 또 하나의 가치를 보여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 간의 관계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룬과 동시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균형 있는 신앙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서는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신앙이 좋다고 그래서 나 혼자 뭘 한다 그게 아니죠.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단어로 신앙을 풀어낼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됩니다. 관계는요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건, 그걸 우리가 복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들여야 되는가의 문제, 그 문제는 무슨 관계의 회복이에요?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긴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오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복된 관계, 여호와 신앙의 아름다운 관계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를 오늘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올라갔을 때 그때가 바로 무슨 때였나요? 추수 때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맨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출발해서 한 80마일 넘는 길을 아마 이제 롯과 나오미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마침 그때가 이제 보리 추수할 때입니다. 양력으로 한 4월쯤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은 룻기에서 찾아보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관계 안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자기의 본향 베들레헴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추수하는 보리밭에서 이제 내일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질 텐데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룻기 금방 읽으시죠?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면서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내가 잘못된 관계로 지금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관계는 없는지 이러한 것들 좀 점검해 보시면서 룻기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과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